3. 하느님 개념. 열두 사도들은 그들 중 대부분이 하느님의 성격에 대한 이 토론을 들었었고, 그날 밤에 예수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하여 많은 질문들을 던졌다. 이 질문들에 대한 주의 답변은 현대적 문체로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가장 잘 제시될 수 있다. 예수는 다음의 말을 하면서 열두 명을 가볍게 꾸짖었다. 너희는 야훼 관념의 성장과 관계되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알지 못하느냐? 또한 하느님의 신조에 관련하여 성서에서 가르치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고 나서 주는 사도들에게 유대 백성이 발전하는 과정 전체에 걸쳐서 신 개념에서의 진화에 관하여 가르쳤다. 그는 하느님 관념에서의 다음과 같은 성장의 위상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1. 야훼 시나이 시족들의 하느님.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주님 하느님의 더욱 높은 차원으로 고양시켰던 신의 원시적인 개념이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땅에 있는 자신의 자녀들이 신에 대한 개념에 그들이 얼마나 투박하든지 또는 그의 신성한 본성을 어떤 이름으로 상징하든지 상관없이 자녀들의 진정한 경배를 받아들이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2. 지고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이 개념은 멜기세덱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었고, 이후에 확대되고 확장된 이 신의 관념을 믿었던 자들에 의해 살렘으로부터 멀리 옮겨졌다. 아브라함과 그의 형제는 태양 경배의 확립 때문에 우르를 떠났으며, 그들은 멜기세덱의 가르침인 엘엘리온 지고자 하느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들의 개념은 자신들의 옛 메소포타미아인들의 관념들과 지고자의 신조가 함께 섞여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혼성된 하느님의 개념이었다. 3. 엘샤다이. 이러한 초기 시절 동안 많은 유대인들은 나일강 지역의 포로로 있는 동안 자기들이 배웠던 이집트 사람들의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 개념인 엘샤다이를 경배하였다. 멜기세덱 시절 이후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들 새 하느님에 대한 개념들은 창조자신 이스라엘의 주님 하느님에 관한 신조를 형성하기까지 모두가 함께 합쳐지게 되었다. 4. 엘로힘. 아담의 시절부터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은 지속되어 왔다. 너희는 성서의 시작에서 태초의 하느님들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단언하는 것이 생각나지 않느냐? 이것은 그 기록이 만들어졌을 때의 하나 안에 있는 새 하느님들의 삼위일체 개념이 우리 선조들의 종교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5. 최극자 야훼. 이사야의 시절이 되어서 하느님에 대한 이들 믿음은 모든 힘을 지니고 모든 자비로움을 지닌 우주적 창조주의 개념으로 확대되었었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하고 있으면서 확장하고 있는 하느님의 개념은 우리 선조들의 종교 안에 있는 신에 대한 이전의 모든 관념들을 실질적으로 밀어냈다. 6.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느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로 알고 있다. 우리의 가르침은 믿는 자들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종교를 마련하여 제공한다. 그것이 하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의 좋은 소식이다. 아버지와 함께 아들과 영이 공존하며 이들 파라다이스 신들의 본성과 사명 활동에 대한 계시는 상승하고 있는 하느님의 자녀의 영원한 영적 진보에 끝없는 시대들 전체를 두루 통하여 계속 확장하고 그 빛이 밝아질 것이다. 모든 시절에서 그리고 모든 시대들 동안에 어떤 인간 존재의 참된 경배라도 개별 존재적인 영적 진보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내주하고 있는 영에 의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드리는 존경과 경의로서 인지된다. 이전 세대들의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었던 하느님 개념의 성장을 예수가 다시 이렇게 되짚어보는 것을 듣고 사도들은 이전에 결코 받아본 적이 없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너무 어리둥절해서 질문도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들이 침묵 안에 예수 앞에 앉아있자 주는 말을 계속하였다. 너희가 성서를 읽었다면 이들 진리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사무엘서에서 그리고 주님의 노여움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불이 붙었고 그것이 너무 심하여 그가 그들을 대적하여 다윗을 움직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세러 가라고 말하였다 라는 구절을 읽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사무엘의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실제로 야훼가 선과 악 모두를 창조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훗날의 저자가 하느님의 본성에 대한 유대인 개념의 확대 이후에 이들 일어난 사건들을 기술했을 때 그는 감히 악을 야훼의 탓으로 돌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탄이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일어섰고 그리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였다. 너희는 성서에 있는 그러한 기록들이 하느님 본성의 개념이 어떻게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성장을 계속하여 왔는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인지 분별할 수 없겠느냐? 너희는 이들 확장하고 있는 신성 의 개념과 완전하게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신성한 율법에서의 납득이 성장하는 것을 또다시 분별해야만 할 것이다. 야훼에 대한 확장된 계시가 있기 이전 시대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왔을 때 그들이 시나이산 앞에서 야영하게 되었던 시절 바로 전까지 그들에게는 그들의 율법으로 쓰였던 십계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 십계명은 다음과 같았다. 마이너스 1. 너희는 다른 하느님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는 주님은 질투하는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2. 너희는 녹여서 주조된 하느님들을 만들지 마라. 마이너스 3. 너희는 발효되지 않는 빵의 축제를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마이너스 4.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든 수컷 가운데 첫 탄생은 내 것이라 주님이 말하였다. 마이너스 5. 엿새 동안 너희는 일해도 좋으나 그러나 일곱 번째 날은 너희가 쉬어야 한다. 마이너스 6. 너희는 첫 열매의 축제와 한 해의 끝에서 함께 모여 지내는 축제를 거르지 말고 지켜야만 한다. 마이너스 7. 너희는 어떤 희생제물의 피도 발효시킨 빵과 함께 바치지 마라. 마이너스 8. 유월절 축제에 바친 희생제물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 마이너스 9. 너희는 땅에서의 첫 열매들의 처음 것을 주님 너희의 하느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마이너스 10. 너희는 가축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그러고 나서 시나이 산의 전둥과 번개들이 지는 와중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새로운 십계명을 주었으며 그것은 신 에서의 확장하고 있는 야훼 개념을 동반하는 것으로 너희 모두는 그것을 더욱 값진 외침으로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성서에 이러한 계명들이 두 번 기록되었다는 것. 첫 번째 경우는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로 지정되었고, 한편 나중 기록에서는 우리의 조상들이 이것은 안식일 준수를 위한 이유이므로 창조의 사실에 대한 임지로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했던 그러한 앞서 나아가는 종교적 믿음들의 기록이라는 것을 결코 알아차린 적이 없느냐? 그러고 나서 너희는 다시 한번 이사야 시대의 더욱 위대한 영적 깨우침 안에서 이들 열 개의 부정적인 계명들이 하느님을 최극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위대하고 긍정적인 사랑의 율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또한 너희에게 사람의 온전한 의무를 구성하는 것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의 이 최극 율법이다. 그리고 그가 말을 마치셨을 때 아무도 그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저마다 각자의 잠을 자러 갔다.